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내용과 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유월절을 앞두고 매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을 했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마다 불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수많은 시편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월절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시편을 읽고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반복해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머물면서 죄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미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구원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현재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또 그 힘이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또 노래하게 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을 나올 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와 이집트어가 다른 말이다, 구별된 언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셨다라는, 그런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이런 뜻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세계 다른 민족 모든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민족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언어가 다른 민족과 나올 때라는 표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유다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치적 통치를 받는 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1절, 2절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 정치적인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절과 2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단지 그냥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단지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의 일부만, 새벽 시간만, 주일 예배 시간만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다는 출애굽 과 관련된 홍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요단강을 말하는 것이죠.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서 물러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뛰놀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이나 바다나 산을 의인화에서 사람처럼 표현한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이나 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고 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강이나 바다나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다 뛰놀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강이나 산같이 커다라고 놀라운 것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을 볼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물러가기도 하고 양들처럼 뛰어놀았다라는 표현을요, 두 가지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참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두려워하고 한쪽에서는 막 즐거워하는 거죠. 왜 시인은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일부러 사용을 했을까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은 어땠습니까?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한편에서는 그 장소가 구원의 장소, 기쁨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되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 그 홍해가 애굽 병사들에게는 무서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장소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장소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가운데 북군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인 연회장에 교회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북군이 승리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기도는 남군들도 똑같이 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인은 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이 참 중요합니다. 시인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앞에서 떠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떨지를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상황과 환경들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8절에서 보면 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신다면,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도 주님 우리 앞에서 물을 내주시고 우리 앞에 막힌 강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기보다 먼저 내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서는 주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를 않습니다. 구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100%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구하지를 않거나 구하면서도 믿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홍해 같은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길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의 걸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